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본인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옥중서신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바로 오늘날 터키 서남쪽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한국의 오늘날 부산처럼 그렇게 발달한 곳이 에베소이고, 그것은 또한 유럽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큰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편지를 옥중에서 써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사이에 읽어보았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부활로 살리셨고, 이제는 그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역사하여 살리는 은혜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활의 사상입니다.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들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20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창조주 우편에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2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네 가지가 이제는 우리 주님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천년왕국에 있어서도 모든 만물들 위에, 모든 이름을 가진 것 위에 가장 뛰어난 자리에 우리 주님을 배치하시고 임명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하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22절과 2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하권세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에게 주신 이유는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이유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구원의 말씀과 구원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우리가 15절, 16절에서 읽었던 것은 조금 각도를 달리하여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4장 15절, 16절을 우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진리보다 사랑 안에서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 이 구절입니다. 사랑과 참된 진리와의 관계가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 하나를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에 우리 대학원 원장님께서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군수를 하신 분입니다. 워낙 공부를 잘하셔서 그렇게 고시를 하신 분 같습니다. 그 그분이 판사 친구들이 많은데 재판하는 그 판사 친구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판결을 할 때에 참 흔치 않습니다만은 정말 혹 가다가 사형 선고를 해야 될 때가 판사에게 있다고 합니다. 뭐 평생에 몇 번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사형 선고도 형법이 있기 때문에 선고를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끊어야 되는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때가 사형 선고를 할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언도할 때에 그 마음속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완전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형 언도를 하고 있는 그 판사의 마음속에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하며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하며 사랑으로서 대하면서 다음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그래도 구원받는 일이 그 속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형을 선도했을 때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확률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저렇게 세상적으로 악을 행하고 형법상 사형을 받아 마땅하니 너는 죽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만 사회 정의 면에서 이야기하면서 언도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악마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어려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복음대로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심에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서 19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의 음성으로서 그와 대화를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본 모습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진면목을 보여달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그 앞에 천사들이 지나면서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긍휼이란 두 가지 단어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절인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면목 본 얼굴의 정체성을 보고서 살아 숨쉴 수 있는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덮으시고 그리고 뒷모습만을 보여주시고 지나가셨다고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자비가 아니라 창조주가 주고 있는 자비요, 불쌍히 여김이요, 동정이요, 긍휼이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은혜와 그 다음에 긍휼이 나타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대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그 인생을 보살피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죄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의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가다가 보면 그 골고루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뒤처진 자가 있습니다. 소외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똑같은 은혜의 반석 위에 기준 위에 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긍휼이 역사하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이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뒤처진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선민들이 이방인으로 부르며 죄인으로 부르며 구원이 없다고 내쳐버린 그 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을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선민의 위치에 다시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제도적으로 복지 사회에서 복지 정책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래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때 15절이 그대로 응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은 생물학적인 유기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이 머리라는 것을 그리고 몸이라는 것을 풀이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고 우리가 지체로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요 참된 성도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전체적인 말씀을 오늘 어떻게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페이퍼를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이 페이퍼를 나누어 드리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쉽게 설명한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은 능력이 부족하여 이해하시는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한국 사람이면 참 삼겹살 좋아합니다. 제게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직장에 있을 때 높으신 어원님들을 좀 모시고 중남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에콰도르 적도 밑에까지 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대사께서 자주 어원님들이 오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융숭하게 잘 대접을 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양식집도 가시고 최대한 예우를 했습니다. 쭉 몇 나라를 돌다가 마지막에 콜롬비아라고 하는 중미에 있는 나라에 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곳 대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니까 한식집을 찾아갔는데 삼겹살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삼겹살과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랐습니다. 이 어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제일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수행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회계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쭉 계산을 하면 에콰도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두 배, 세 배의 대접을 받고 사실 돈이 그래 지출이 되었습니다. 식대로도.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거기서는 한식값을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반의 반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족도로 따지면 어원들은 그것이 제일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식 아무리 대접해 줘봐야 한국 사람에게 별무 효과입니다. 삼겹살 해주고 그럴듯하게 대접하면 그리고 된장찌개라도 맛있게 하면 당신이 최고라는 이야기가 반드시 외국에서 듣게 됩니다. 제가 왜 삼겹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삼겹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은 맛있는 부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첫 번째 피계를 한번 걷어내야 됩니다. 삼겹살의 첫 번째 층입니다. 무엇으로 도배가 되어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은 언뜻 보게 되면 종교적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한번 지워야 됩니다. 지우게 되면 실상이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들어있을까요? 종교가 아니라 그 밑에는 정치적인 것이 또 깔려 있습니다. 또 걷어내야 됩니다. 두 겹을 걷어내고 나면 삼겹살의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맛있는 부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지금부터 저하고 한번 작업을 해서 걷어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제일 첫 번째 요소가 종교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처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종교적인 색깔이 입혀져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는 유대교 사회였으며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대제사장과 70명의 사내들인 공회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제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할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선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유대교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은 선민들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으며 할례도 없으며 성전도 없으며 성전의 제사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유대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선민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인가 가보시면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에 가시면 거기 세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마태라고 하는 이 세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얼마나 그날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하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제자들과 기뻐하면서 그 집에 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랍비들이 지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기를 저토록 즐기시는가? 저것은 선민도 아니요, 유대교 지도자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핀찬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필요 없지만 나 메시아는 이 죄인들에게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만민구원을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예수를 절대로 선지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유대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두 가지 죄목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재판소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정죄를 했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턱도 없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전의 권위를 또 안식일의 권위를 전부 침범했습니다. 그 뿐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대참담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사형권을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종교적인 재판만 가능하지 사형의 권한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번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넘기면서 종교적인 재판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변방국가인 이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자치권은 주었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가 선지자로 자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도리상의 충돌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처리할 문제입니다. 그것을 갖고 로마 총독에게 제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정치적인 색깔이 드러납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반역죄입니다. 그는 로마에 순종하고 있는 유대교리를 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서 민족들을 모아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로마 교황에게 대적하려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자는 십자가형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제소를 받아들였던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그런 반역죄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태형을 가해서 매를 많이 때리고 그냥 불쌍하게 보인 상태로 석방을 해주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제사장과 사내들이 공회 그 유대교 권력자들의 사주를 받았던 일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소리쳤습니다. 만약 예수, 나사렛 예수를 석방해주게 되면 당신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에 가담하는 것이 된다. 그 말 앞에 이 빌라도는 꼼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십자가 죄행을 명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색깔입니다. 이 두 겹을 삼겹살에서 걷어내버립니다. 이제는 가장 이 말씀의 중심부인 복음적인 측면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드러납니다. 십자가가 분명히 로마의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졌다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우리가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손을 빌려서 처벌한 했지 사실은 로마의 반역죄보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참남죄와 예루살렘 성전의 유대교의 가장 상징물인 성전의 권위를 손상한 이 대역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으로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빅덤, 바로 대속물입니다. 그리고 희생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하늘에 높이 달려 제사를 드려야만 되겠는데 그 방법이 십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대속의 방법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민들이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극악무도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교인이야말로 사탄과 짝이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그 자들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보호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유대교와 그리고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어디에서 정죄를 받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의미를,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인들이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복음적인 사실이라고 주장을 해도 끄떡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사울이었던 랍비였던 시대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헛소리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대속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상상을 뒤집는 이야기가 뒤이어서 나왔습니다. 무덤 속에서 예수가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만 복음은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메시고 있는 나사렛 예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함이 없었다고 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가 더 나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크리스찬의 삶이 그리고 기독교가 탄생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며 우리 크리스찬이 존재하며 복음이 존재하며 만민 구원의 사상이 이 자리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으며 유대교가 잘못되었고 선민이 잘못되었고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게 되면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그것은 가장 정확하고 적확한 표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시작되며 우리들의 성도로서의 삶도 시작이 되어지고 신약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이 되고 교회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묵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만물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오. 그리고 또 지상명령을 내실 때 왜 천하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파송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천하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지체로 사용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들이 또 그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머리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함으로 해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머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관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의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이 머리입니다. 여기에는 두뇌가 있고 두뇌 속에 어딘가는 몰라도 기억장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이어가면서 의식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뇌사라고 하는 것은 뇌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아무리 몸에 피가 돌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기억장치가 손상되고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병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보니까 노상 몇십 년의 세월을 되돌아가서 그 옛날 이야기만 하시는 것을 언뜻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친척 중에 가까운 분이 또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의 기억이 전부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 20년.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자신의 딸도 못 알아봅니다. 20살 안쪽의 딸. 어릴 때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은 죽은 것이다. 기억이 사라졌기에. 우리의 기억장치는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죽음과 더불어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의식이 끊기고 기억이 상당 부분 소멸된 상태로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기억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두고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보고 듣고 판단한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기억하실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임하셨는가? 천하 주권을 주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적인 모든 것을 위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권한도 인간적인 것을 기억하는 정상 참작도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우리 주님의 몫입니다.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함께 자라면서 우리의 생로병사와 눈물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정확히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억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님입니다. 그분이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을 그분이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생명이라면 우리의 생명도 그분이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하면서 새로운 메모리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컴퓨터가 꺼져갈 때에 새로운 메모리 기능에 저장되어 있다면 그것을 연결하게 되면 컴퓨터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억이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한 우리는 다시 재창조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를 만드실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재창조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은 영생의 존재로 재창조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비행장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관제탑이 있습니다. 콘솔 타워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수없이 많은 센서 감각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탐지된 사실들은 전부 뇌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머리의 기능입니다. 이 두뇌에서부터 콘솔 타워의 기능이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과 우리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을 전부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되는가? 기도를 통해서나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대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그 대안을 받아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신의 두뇌로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여 이것이 주님의 판단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면서 사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자는 실족하는 자입니다. 그 자는 자신만 실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많은 자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보내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부디 모든 판단은 주님께, 주님의 판단만이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반 의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머리의 기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컴퓨터를 보게 되면 본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CP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Central Processing Unit이기 때문에 CPU라고 합니다. 본체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본체에서는 연산작용을 합니다. 모든 정보가 들어가서 명령을 입히게 되면 이 CPU에서 연산작용, 계산을 거기서 합니다. 계산을 하여서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선호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대안을 뽑아주는 것이 바로 CPU 처리장치입니다. 이 프로세싱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을 다 계산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술성이 뛰어나도 극치의 것을 우리는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성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정말 가장 뛰어난 CPU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 주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잡한 것, 어려운 것, 그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고 계산하셔서 우리의 지성을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 앞에, 우리의 감성을 그리스도의 영성 아래에 존재시키며 위치하게 해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과 찬양을 얻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흔히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큰 교회가, 대형교회가 잘 마련해야 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감성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치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가장 훌륭한 지성과 우리의 감성을 주셨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더 찾아가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영성이 끊어진 상태에서 감성과 지성적인 신앙생활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매일 정오에 가서 우물물을 기려야만 되는 그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대형교회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나은 것 왜 그렇게 쇼핑하듯이 뛰어다니는지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아셔야만 합니다.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약을 먹어서 정신상태가 도취되어 하위로 올라갔으나 깨고 나면 얼마나 절망적이고 마치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와 같이 슬픔과 외로움이 겹치는지 모릅니다. 영성이 하나님의 만족감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충만함이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성이 메말라 있다는 것, 스피리추얼 헝글을 느낀다는 것, 견딜 수 없는 갈증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마약을 해야 되고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또 찾아가야 되고 더 나은 노래와 봉성을 계속 찾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는 성령, 내가 주는 하나님의 영, 내가 주는 진리의 말씀, 내가 판단하고 머리가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갔을 때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 너의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만족함이 될 것이라. 너는 죽더라도 만족할 것이라. 너는 죽더라도 영생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근조한 신앙생활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분은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무궁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을 정확하게 머리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시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머리가 판단하고 계산하여 가르쳐주는 그 길을 가장 훌륭한 대안이고 생명 살리는 대안으로 알고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기에 그분이 부활하실 때 저희들도 따라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마무리 되셨기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머리로 삼고 모든 판단을 맡기며 그 음성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면 감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